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 영동교회 이름 들어도 여러분 영동교회가 어때요? 잘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신 것은 여러분의 영성이 왜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 교회 이름이 동자 들어간 이름 생각해 봤어요? 대구에서 큰 교회 치고 동자 안 들어간 이름 어디 있어요? 대동교회, 동신교회, 동부교회 대부분 동자 다 들어갑니다. 영동교회. 제가 영동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14년째 됐는데요. 제가 그 청빙 받아서 올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교회 이름을 영동교회라고 지었습니까? 했더니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장로님들도. 그래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래 교회 이름은 시온교회였는데 시온교회가 이단이 많다 보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바꿨죠? 그러니까는 잘도 모른대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원로 장로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원로장께 여쭤봤더니 원로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대구의 동쪽으로 길게 복음을 전하자고, 대구 동쪽에서 길게 길영자 동력동자 그래가지고 영동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걸 이제 장로님한테 당연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영동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지은 줄 아냐, 성도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는 체 했죠. 대구 동쪽에서 길게 복음을 전하고, 동쪽으로 길게, 대구 동쪽은 우리 땅이다, 길게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영동교회다 해가지고 우리 영동교회 전도 안 하면 항상 제가 교회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아, 왜 전도 안 하고, 영동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늘 깨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교회도 낯설지만 이름도 낯설지만 제 이름은 더더욱 낯설죠. 그래서 참 죄송하게 그지없어요. 뭐 제 이름이 별로 썩 좋지 못, 여러분 제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이름이 평유리인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법관이 되라고 법으로 평정하라, 법률율자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로 평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는. 예. 이름 좋죠? 낯설지 않죠? 평률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교회의 두 주인공인데요. 교회의 두 주인공, 교회의 주인공이란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그럼 교회의 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교회의 두 주인공은 첫 번째 1번 예수님과 담임 목사. 교회의 두 주인공은 예수님과 담임 목사.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표시를 해야 되니까. 1번은 예수님과 담임 목사, 2번은 예수님과 성도, 3번 담임 목사와 장로.
4번 장로와 성도.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1번 예수님과 담임 목사, 2번 예수님과 성도, 3번 담임 목사와 장로님, 네 번째는 장로님과 성도님. 자, 잘 들어보시고 이제 여러분 답을 생각해 보시고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를 손가락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문제를 종종 내요. 객관식으로.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3번 하다 보니까 신앙 좀 있으신 분들도 종종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꿨어요. 자기 가슴 앞에다만 1번. 그러면 남들은 못 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몇 번 같아요? 한번 말하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다만 이렇게 해봐요. 하나, 둘, 셋. 나는 안 볼게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제가 어느 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내가 읽은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굉장히 갈급해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 중요한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시점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라고 치면은 저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대부분 석박사 과정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는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아 하나님이 지금 저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신 설교를 하나도 안 놓치고 들으려고 잘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한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으로는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신가? 내가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죠?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제게 주셨습니까? 저는 좀 제 개인적인 특징이 저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은 굉장히 그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물어요.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잖아요. 계속 질문하세요. 무릎 꿇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지 않는 것이 없고 그러나 묻지 않으면 절대로 대답 안 해주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내가 어떤 질문을 갖고 이 성경을 읽으면 대답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해주시죠. 제가 하나님께 그때 선교사님이 월요일날 채플 시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이 본문을 말씀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을 왜 제게 주셨죠? 무슨 의미로 제게 주신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 본문을 주셨습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제 기억으로 3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3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토요일 날 3주가 끝나가는 이제 뭐 3주를 기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한 거 아닌데 3주가 끝나갈 무렵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헬라어로도 알고 뭘로도 알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음성을.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 음성은 우리가 많이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 이 음성은 역시 나도 듣고 너도 듣는 그런 객관적인 음성은 아니에요. 우리 내 음성처럼 들리긴 들리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 나에게만 들리는 음성이죠.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다 압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몰라. 생각해봐요. 하나님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전 녹두리처럼 하나님 이 말씀 뭔 말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 뭐 다 압니다. 하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음성으로 너 몰라. 너 몰라. 너 교회 두 주인공이 뭔 줄 아니? 너 교회 두 주인공이 뭔 줄 아니? 라는 이 질문을 내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의 두 주인공이라니. 나는 그 음성을 듣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아니, 교회의 두 주인공이란 말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책에서도 읽어본 적도 없고, 어떤 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너 교회의 두 주인공이 뭔 줄 아냐?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즉시 그 새벽기도 불 다 꺼놨잖아요. 다시 즉시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읽었더니 교회 두 주인공이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 눈에 교회 두 주인공이. 교회 두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교회 두 주인공이 누구예요? 따라해봐요. 예수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셨죠? 입원을 많이 들으시더라고.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도가 교회의 두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편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의 주인공으로 얼마나 바르게 주인공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따라 봅시다. 나는 드림교회 주인공이다. 드림교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동교회 와가지고 모든 목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주인공의 출발, 주인공의 출발, 주인공의 출생, 주인공의 성숙, 주인공의 사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두 주인공은 예수님과 성도예요. 여러분 자신들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는 뭐예요? 제가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가라는 의문을 품고 다시 구약부터 쭉 읽어본 것이 아니고 구약부터 쭉 훑어왔어요. 머릿속에 쭉 훑어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두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구약의 두 주인공은 누구 같습니까? 모세와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까? 정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모세가 주인공 같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봐봐요. 광야 때.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죠. 출애굽기 32장.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 내가 하루아침에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삼겠다. 나라를 삼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박수치고 좋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기록할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중보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징벌을 해서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모세에게.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은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중보기도 해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구약 성결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에요. 신약도 잘 봐요. 바울이 주인공 같아요? 베드로가 주인공 같아요? 아니요.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아니에요. 모세의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과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우리 화면에 비추어 보실래요? 네, 빌립보서 2장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 여러분 전제라는 말 알죠? 옛날에 성경은 관제라고 나와 있는데 전제가 뭐냐 그러면은 제물 위에 제물 육체 그 각을 떠서 태우잖아요. 번제 위에 뿌리는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그죠? 그 포도주를 이렇게 뿌리면은 이 제물이 탈 때 향기롭게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전제로 내가 없어질지라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가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에 모세의 말씀도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바르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세워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과 백성, 예수님과 성도가 교회의 두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인공으로 신앙생활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양을 먹이든지 치든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헬라 원어를 보면은 조금 달라요. 양을 먹이라라고 했을 때 먹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스콘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보타네라는 풀이에요. 풀. 헬라어로 보타네라는 풀에서 나온 동사인데 풀을 먹이는 거예요. 풀을 먹이는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라고 했을 때 이 보타네 보스코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먹이. 그럼 뭐 베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에게 풀을 먹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없죠.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가장 1차원적인 일입니다. 양을 치는 1차원적인 일은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의 꼴.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제공할 때 말씀의 꼴을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세요. 잘 드시라고. 저는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아침을 안 먹고 저희 집사람이 제 건강을 위해서 아침을 안 줘요. 건강을 위해서 아침을 안 줘요. 결혼해가지고 결혼 첫날부터 아침부터 밥을 안 주더니 지금까지 밥을 안 줘요. 내 건강을 위해서. 대신 뭘 주냐.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줘요. 참 대단하지. 대단하잖아요. 해독 주스. 해가지고 그 날마다 바나나 한 개하고 사과 몇 쪽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품목을 먹어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그런데 제가 주일날만큼은 밥 먹어요. 주일날만큼은 아침에 밥 먹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는 밥심으로 해야 되지. 해독주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침에 내가 밥을 먹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자 짭짭거리는 소리가 들린가 봐 저쪽에서. 참 맛있게 먹는다. 자기가 차려줬는데 제가 늘 주일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정말 밥을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밥을 맛있게 잘 먹어주니까. 정말 맛있게 잘 먹어요 저는 밥을. 여러분 말씀의 꼴을 맛있게 먹는 것이 기본이에요. 재직이 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능력있게 섬기려면 말씀의 꼴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든 못하시는 말씀의 꼴을 잘 먹으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왜 설교를 못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천벌 받아요. 아이고 웃지 마요. 천벌 받으신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아마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설교자를 향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늘 회당 가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을 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회당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잘못 전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것도 말씀이라고 전하나?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회당장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비판한 적이 없어요. 회당에서 예배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에게 목사가 설교 잘한 것 못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주어진다면 예수님이 가장 비판할 큰 자격이 있지 않겠냐고. 예수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비판할 만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그랬어요. 말은 들으라. 말. 목사님께서 말씀을 베푸실 때 이게 1차원적이거든요.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1차원적인 의미.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내 양을 치라 그랬거든요. 내 양을 치라. 양을 친다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포이마이노라는 말이에요. 포이마이노. 여기서 포이맨이라는 목자 또는 목사라는 말이 파생되어 있는데 포이마이노라는 말은 치다라는 말이니까 인도하다, 훈련하다. 인도하다, 훈련하다, 가르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을 치는 2차원적인 의미라고. 2차원적인 의미. 1차원적인 뭐예요?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고 튼튼하죠. 그러면 2차원적인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며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회자는 두 번째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가 보면 목회자의 균형, 균형 있는 목회자라는 그 책을 보면 균형 있는 목회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말씀, 기도, 훈련. 따라해봐요. 말씀, 기도, 훈련. 목회자가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는 목사님 혼자 사는 겁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훈련은 누가 해요? 성도들하고 해야 되냐.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하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늘 성도들하고 같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훈련은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훈련 받는 사람이 잘 협력해주고 잘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 잘 따라주시길 바라요.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목사님을 뿔로 들이받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인천에서 제가 참 목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인천에서 이제 내가 물론 그 담임 목사님이 속인 것은 아니겠지만은 나를 이제 그 동사 목사로 가가지고 후임 목사로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를 세우려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중풍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못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나를 수소문해가지고 나를 불러왔어. 불러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문 목사 네가 이제 설교도 다 하고 신방도 다 하고 다 해라. 나는 예배 끝날 때 이제 축도만 할게. 그리고 예배 끝날 때 밖에서 인사하시고. 아 그래요. 그때 나는 이제 서울에서 내가 개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그 말을 믿고 그냥 갔죠. 우리 교회에 내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교 저기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청년을 이끌고 다 인천으로 내려갔어요. 가는데 이제 그게 목사님은 그런 마음일지라 할지라도 또 일부 중에 아닌 분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나이가 한 64, 5세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그날도 그분한테 되게 내가 이렇게 들이받쳤어요. 이렇게 들이받치면 목사도 같이 맥살 잡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아, 왜 안 싸워야 돼? 목사도 같이 붙어 싸워야지. 그러나 디모데 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죄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받치면 그냥 들이받친 대로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그 저희 집사람은 잠을 잘 자거든요. 저는 콜콜 자더라고. 나는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해 보면 잠이 안 와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오면은 뭐 잠은 자는데 잠이 안 오니까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아프니까 편하니까 안 편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기도 그냥 비몽사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특별한 목적 있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아프니까 거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목회 100점입니까? 어떻게 해야 목회 100점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목회 100점입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목회 100점입니까? 나 이렇게 사람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목회 100점입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 100점에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 기도를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들어보니까 그래 도대체 목회 100점이 뭐냐. 목회 내가 정신을 차려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냥 뭐 주저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기를 하나님 목회 100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알아야 될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하나님 목회 100점 어떻게 해야 목회 100점입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게요? 안 해주셨게요? 주셨게요? 안 해주셨게요? 아, 잘 안 해줘요. 하나님이 쉽게 대답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특징이 그렇잖아요.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같습니다. 하나님 꼭 제게 대답해 주세요. 목회 생활 100점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목회 생활 100점을. 목회 생활 100점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가 봐. 여러분 재직 맞는가 봐 보니까 알고 싶은가 보니까. 목회 생활 100점은 네 눈앞에 있는 모든 양떼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면 너 목회생활 100점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정말 그렇겠네. 아 저 2층에도 많이 앉아 계시네 보니까. 아유 저는 2층 못 봤어요. 그냥 제대로 못 봤는데 2층에도 앉아 계시네. 네가 양을 치고 있는 모든 네 앞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면 너 목회 생활 100점이다. 근데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생각해. 아니 그렇게 나를 불러쳐 이렇게 나를 들이받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인다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여지면 너는 목회 생활 100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지면 너 목회 생활 100점이다. 너 설교 잘하고 뭐 잘하고 그런 건 둘째고 그렇게 보여지면 목회 생활 100점이라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항상 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가슴 아프게 할 성도들도 많잖아요. 많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 저분이 예수님처럼 보이도록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정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면 신앙생활 100점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내가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야.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 아니 하나님 그럼 뒤집어놓고 생각해보죠. 성도생활 100점은 뭔데요? 아, 그렇잖아요. 문득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렇지. 아니 그럼 목회생활 100점은 그렇고 성도생활도 100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성도생활 100점은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계속 또 기도한 거예요. 밤에. 하나님 성도생활 100점이 뭡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네가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은 다 저절로 성도생활 100점 되는 거야. 그런 대답에 제가 물러설 제가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것 말고 진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말. 목회생활 100점 있으면 성도생활 100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생활 100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성도생활 100점 너라 잘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계속 또 한 3, 40분 동안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성도생활 100점을.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진짜 여러분 재직이신가 봐. 재직.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말 안 해준 거 아시죠? 제가 드림교회에서만 얘기해 줄게요. 성도생활 100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성도생활 100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까 목회자 목회생활 100점은 뭐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면 목회생활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돼요. 그럼 성도생활 100점은 뭔데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예, 여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면 성도생활 100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은 말이 아니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보이면 여러분 성도생활 100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흠이 많죠? 실수도 많아요. 실수도 많아. 그럴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면 네. 목사가 흠이 있고 잘못이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러면 성도생활 100점이에요. 성도생활 100점. 여러분 목사님은 훈련하신 분입니다. 훈련. 성도들을 훈련하신 분이에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나머지 부분 내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은 훈련하신 분이에요. 성도들을.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러면 목사님은 성도들을 훈련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성도들의 임무는 뭡니까? 성도들의 임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임무가 무엇이냐? 저는 가끔씩 여러분 그 수수방관이란 말 아시죠? 수수방관. 주인공 반대는 수수방관인데 여러분 수수방관이라는 그 한자어가 숫자가 뭐냐 그러면 오쏘매 숫자거든요. 오쏘매 숫자. 그러면 손숫자. 그러면 곁방자, 볼관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옷은 손을 이렇게 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옷소매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수방관이란 말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곁에서 보는 것을 말해요. 교회에서 재직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걷어붙여야 되죠. 그게 재직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인공이에요. 제가 여러분 주인공하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하고 또 누가 나와요? 주인공도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저는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서 제일 재밌게 봤고 제일 감동 있게 본 드라마가 뭐냐 그러면 허준. 옛날에 했잖아요. 옛날에 했어. 뭐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건 아유. 저는 그런 거 보지도 않지만은 허준은 내가 왜 받는가 하면은 허준이라는 사람을 목회자로 대입시켜도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허준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그 허준이가 그때 치료를 한번 잘못했다고 오른팔 짝두로 자를 뻔했잖아요. 그때 이름 생각나요? 짝두를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상감이 이제 오른손을 이제 짤러 하는데, 와. 그때 막 짤러 하는 그 판에 뭐예요? 이제 막 그림 팍팍 하면서 다음 또 내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월화 드라마인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봤는데 짝두로 손이 꽉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저기서 신하들이 뭐라고 뛰어왔어요? 멈추시오! 하면서 뛰어왔잖아요. 병이 고쳐졌다고 멈추시오! 하라는 거예요. 아, 멈추시오. 그 주일날 내가 설교를 창세기 22장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멈추시오. 내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아브라함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멈추시오. 하늘에서. 그 성도들은 모르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에는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의 두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이제 주인공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인공은 감독의 극작가 감독의 주제와 사상을 표현해내는 인물이에요. 주인공은. 엑스트라는 뭐예요? 뭐 대충 지 마음대로 떠벌리고 그냥 잠시 났다 가는 인물이 엑스트라죠. 주인공은 이 드라마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감독의 주제와 사상을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는 대충 무슨 말하고 그냥 웃고 떠나가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공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 대신 하나님의 사상과 주제를 표현해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주인공의 대사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인공,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의 사상과 주제를 표현해내는 말이 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말이 나는 하나님의 사상과 주제를 표현하는 그 대사를 그 신중한 대사 말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대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인공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지 이 세상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엑스트라였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인공이에요. 우린 주인공으로.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그냥 아시겠죠? 스크린 점유율이 달라요. 스크린 점유율. 여러분 이 교회라는 무대로 생각해봐요. 주인공은 우리가 허준이라는 인물, 주인공을 보면 주인공은 한 시간 드라마 내내 동안에 가장 많이 등장해요. 가장 많이 등장해요. 엑스트라는 잠시 왔다 없어지고 잠시 왔다 없어지고 그래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엑스트라니까. 그러나 주인공은 스크린 점유율이 높아요. 대부분의 1시간 드라마 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곳을 무대라고 생각해 봐요. 드림교회 무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이 주인공이란 이 드림교회란 무대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엑스트라처럼 잠시 왔다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잠시 왔다 가면은 여러분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건 엑스트라죠. 교회라는 이 무대의 등장에도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난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라는 이 무대에 자주 등장해야 주인공이죠. 그럼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주인공인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내가 드림교회 주인공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드림교회라는 이 무대에 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나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등장하는가? 그건 엑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잘 보세요. 나는 드림교회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우리 자매님. 몇 번 와요? 주일날 한 번 하고 또? 여러분 주인공이라고 하면 많이 나올수록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알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교회 와서 여러분의 분량의 봉사를 감당한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알아주시겠습니까? 무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무대에 여러분들이 드림교회 무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안 알아주시겠냐고. 알아주죠. 왜 안 알아줘요? 다 알아주죠. 알아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시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자주 등장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알아주십니다. 주인공에 여러분은 드림교회 주인공으로 활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공이요. 꼭 주인공으로 활동하세요. 영화의 주인공은 되게 힘들어요. 영화의 주인공 되게 힘들잖아요. 감독이 이 사람을 나를 뽑아서 주인공으로 안 세워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겠냐고요. 드라마 주인공은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딸이 영국 영화과 가는데 너 잘 생각해라. 너 주인공 되는 거 쉽지 않다. 누구나 주인공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 쉽지 않아. 잘 생각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는 주인공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라는 곳에서 주인공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으로 세워지는데 아무도 막은 사람이 없고 제한도 두지 않아요. 여러분 평일에 계속 교회 와서 청소하고 여러분 교회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봉사한다고 할 때 교회 오는데 여러분 뭐 누가 관리사가 여러분도 교회 오지 마 너는 안 돼 이렇게 막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드림교회라는 무대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왜 안 알아줍니까? 안 나오니까 주인공이 아니니까 안 알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림교회 여러분 주인공으로 활동하시길 바라요. 이 무대는 비어있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인공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엑스트라와 주인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다 아실걸요? 가장 큰 차이점이 또 뭐 있겠어요? 예, 돈이 억수로 차이가 나요. 출연료가 억수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옛날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이거 옛날 자료입니다. 요즘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이영애 대장금 1회 출연 1,000만 원, 고현정 봄날 1회 출연 2,000만 원 플러스 시청률 알파, 시청률 올라가면 더 준다는 거예요. 손예진 연애시대 1회당 5,000만 원, 배용준 태왕사 신기 1회당 1억 원. 최근 이것은 최근 뉴스인데 이런 그 연예인들의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연봉이 20억이에요. 1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20억. 최하위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연봉은 620만원, 월 50몇만원. 그러니까 상위 1% 되는 사람들이 하위 90% 되는 사람들의 320배예요. 주인공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여러분 주인공 되시라고요. 주인공 되면 출연료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알아서 교회 주인공 되시고, 목사님이 너는 아무 일을 안 해도 돼, 시키지 않아도 혼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알아서 봉사하시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공을 알아주신다고요. 출연율 높여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드림교회 주인공으로 활동하기를 3개월 동안 활동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다, 출연율을 안 높여주셨다, 그러면 찾아와요. 담임 목사님께 나 책임지시라고.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붙잡고 부드러워. 하나님 왜 책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이제 교회 목회자 아닐 때 제가 부다페스트 한인교회에 한 2년 동안 있어서 제가 유학 간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섬겼더니 총각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무슨 복이겠어요? 무슨 복? 예? 장가가는 거? 예. 사모님, 아내 얻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잘 생각해 봐요. 이제 우리 제 마지막 결론인데 그래요. 사람들은 재직들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냐 안 하느냐 참 다르더라고 보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면 다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잖아요. 다 순종 안 해요. 세 가지가 걸리면 순종 안 해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안 해요. 안 하더라고. 제 생각에 자기 생각 안 맞으면 안 해요.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못한다 하더라고요. 나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되면 못해요. 또 세 번째 뭐 하라고 하다가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서는 못해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불순종하더라고. 뭐가 안 되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능력이 안 된다고? 목사님들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생각에 맞고 시간에 맞고 능력이 된 사람들만 교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해보자. 항상 여러분들, 저는 강조한 것이 기도인데 기도해 봅시다. 좀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기도해 봅시다. 당회에서도 그러시죠. 장회도 의견이 엇갈리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도하면요 뜻이 같게 만들어져요. 따라해봐요. 뜻이 같도록 기도하면 뜻이 같아져요. 나와 어떤 사람이 의견이 각기 다른데도 기도하면 뜻이 같아져요. 성령께서, 왜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뜻이 같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믿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요. 내가 맨 처음에 첫 사역지, 서울에서 첫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여자 집사님 이름이 최수의. 죽는 사람이 입은 옷, 수의. 자기 엄마가 이름 지을 때 너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헌신해라. 그래서 최수의라고 줬어요. 나는 수의를 입고 산다. 너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엄마가 딸 이름을 수의라고 줬어요. 그분이 그 교회를 가니까 그분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보더니, 전도사님 나이가 이제 32인데 아직도 그렇게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셔야죠. 그러니까, 아, 예,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 안 해준다고 말한 것보다는 뭐 낫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분 늘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하셔서. 근데, 기도하신 지 한 3, 4개월 지났나? 기도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근데 저는 같은 교회 여자 자매님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매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매님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한 3, 4개월 지내니까 그 집사님께서 나를 볼 때마다 전도사님, ING, ING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ING, ING. 그러니까 이 말이 기도 응답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거야. 난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ING, ING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있어. 난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최수희 집사님이 그 집사님들 이게 주일학교 식탁 봉사잖아요. 밑에 식당에서 봉사해 밥 해주는데 이 최수희 집사님은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나 봐. 내 배필되는 사람을 내 허락도 없이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요 집사님 그 교회 권사님들 밥 하는데 한번 떠보는 거예요. 권사님들. 권사님들. 아, 저 문전도사 빨리 장가 보내지 장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사람들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권사님들이 최수희 집사님을 꽉 떼면서 이딴 게 있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챈 거야. 내가 우리 교회 자매님하고 이미 연애 시작해가지고 사귀고 있는 것을 안 거야. 그런데 이 최수희 집사님은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니까 소문을 몰라.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본당으로 쫓아왔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톡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가요? 그러니까. 아니, 짝 있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나도 이미 우리 사귀는 자매님하고 결혼하기로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응답 받아가지고 있었던 터에 최수 입장에 내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그 이 집사님 있다면서 하는 거 치니까. 그러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해놨으면서. 그럼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하든지 중간을 그치든지 하지. 그런데 이제서 이거 어떻게 될 거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누구야 말해봐. 그러니까 누구야 말해봐. 그 본당의 저쪽 뒤편에 자매님들 한 열댓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자매님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자매님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자매님 맞지? 그러니까 맞다고 그랬어요. 누구야? 얘기해봐. 그러니까 자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도하면 너도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거고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분명히 같은 사람일 거야. 같은 사람일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 얼굴을 계속 찌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구해달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는 금방 가지고 말을 못하겠다라고. 나는 이 사람 찍었는데 자기는 저 사람 찍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아니 전도사가 기도한 거고 이 집사님 기도하고 다르면은.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라고. 계속 얼굴을 찌면서 얘기해봐 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한테 그때 이 말씀하시더라고.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전도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령이 한 분이신 줄 믿어? 전도사 당신이 성령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고. 내가 기도하고 네가 당신이 기도했으면은 그 응답 주시는 성령님 한 분인데 그러면 대답이 같지. 왜 그걸 대답을 못하냐고. 당신이 전도사야. 당신이 그래가지고 기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말해봐 빨리. 그러니까 제가 말했게요 못했게요? 못했어요. 못했어. 아,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딱, 그럼 내가 대답할게. 저 신여진이지? 하니까, 네. 참, 미안하네. 기도하면 뜻이 같아져요. 기도하세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같아져요. 같아져요. 갈등과 분쟁이 있어도 뜻이 달라도 기도하면 하나로 모아주시더라고요. 항상 그게 체험돼요. 목사님, 24분이 되어버렸네.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일 마지막에 은혜에 대한 정의를 띄워주실래요? 이건 제가 얘기해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한 정의, 제일 마지막에. 아,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정의를 재직드리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가야 될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은혜란 뭐냐? 은혜란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떤 축복이죠? 은혜가. 축복이란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떤 축복이에요? 은혜란. 어렵죠? 그렇죠? 우리 이쪽 자매님, 제가 물어볼게 대답 좀 잘해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편파적이고 주관적이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분이 아니시죠? 우리 자매님 동의하세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분은 하나님은 편파적인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분이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객관적이신 분인 걸 다 알아요.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한히 편파적이고 주관적으로 나를 대하신 게 분명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셔서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선택을 못 받습니다. 지금도 교회 나오고 있는 지금조차도 세상 속에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공정하고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라고 공정하신 분이지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할 그때만큼 딱 한 번 하나님은 굉장히 불의하시고 편파적으로 나를 대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을 다 알아요.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을 가까이 놓고 공정하게 나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죄 많고 불의한 나를 편파적으로, 나를 내 편을 들어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하기를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는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진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평유리는 하나님 예수는 믿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실까요?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선물이잖아요. 믿음조차도 나에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믿었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놓고 하나님 저 사람은 문목사와 나 저 사람은 한 개 놓고 하나님 내가 왜 뭘 모자라게 저 사람을 선택하고 나는 버렸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진다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무한하신 얼마나 나를 편파적으로 나에게 대하셨는가 아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린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나를 편파적으로 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객관적으로 대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편파적으로, 무한한 편파적 나를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지만 딱 한 차례 편파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분이 되셨는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선택할 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 손 들고 주 앞에 순종해요. 여러분, 재직들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드림교회 재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또 출연료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